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과거의 경험을 증거하며 고난의 싸움을 싸우면서도 인간적인 간사한 방법을 쓰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았노라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치 어린아이를 저주로 기르는 유모와 같이 조심스럽게 또는 삶으로 교훈을 가르치며 권면하는 아버지와 같이 부모의 모습으로 그들을 양육했음을 회상합니다. 마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자세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주고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주고자 했던 귀한 것들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줄 수 있을 정도까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을 사랑했노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자신들의 증거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아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증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에 반복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1장 5절 하반절이었고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장 1절 그리고 2장 2절 상반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라는 표현이 오늘도 같은 내용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억하리니 하는 9절이고요 너희가 증인이요 10절이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11절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들과 허물없는 가까운 관계로 사역을 했음을 그들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라는 확인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7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유모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여러 곳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에게 유모를 딸려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오늘 내용과 가까운 이야기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비용을 받으며 유모의 자격으로 키운 이야기일 겁니다. 아무래도 유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유모는 비록 자신이 낳은 자식은 아닐지라도 그 헌신에 있어서는 낳은 어머니 못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이 유모 같은 것들이 이제 우유로 대신하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울인 정성을 유모에 비유한다면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 정도를 마음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라는 표현을 볼 때 그냥 유모이기보다는 모유 수유를 하는 어머니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게벳에게 있어서 모세는 얼마나 귀하고 특별했을까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당시 바로의 명령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어명으로 당연히 죽을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그 귀한 아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젖을 먹여 키운다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요 감격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 이 요게벳도 자신의 형편으로서는 아마 다른 유모를 쓸 수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아들을 자신이 젖먹여 키우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어머니의 양육을 받은 모세였기 때문에 성장해서 처음 한 일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을 것이고 결국 이 일이 탈로 나서 미디안에서 40년의 목자 아닌 목자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7절 상반절인데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 자신의 사도됨을 부정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자신의 사도됨을 고린도전서 9장이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강하게 변호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는 이런 당연한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마치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가까이 대하였음을 말합니다. 마치 예수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와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이 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사랑 때문이었음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은 처신이었을 겁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7절 하반절인데 여기에 도리어 한 것은 오히려 그렇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할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가진 권리를 쓰지 않을 때 사람 간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거든요. 앞에서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권을 증거한 바울은 9장 뒷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권리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를 최종적으로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증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조심히 아이를 안고 젖을 빨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어머니의 손길은 항상 조심성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의 자세가 그러했다는 고백이고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그러했음을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는 고백 속에서 듣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은 그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내용으로서는 비슷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8절에 그랬는데 이 문장의 형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간까지도 다르지 않게 진행되는 시제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를 사모하고 자신을 주기를 기뻐함은 물론 사랑하는 자 된다고 하는 것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인 거죠. 특히 시작에서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끝부분에 다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는 이중적인 애정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도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사실 그곳에 없었음에도 마치 만찬을 기념할 것을 당부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라는 고백은 십자가의 희생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복음을 영원의 생명을 보증하는 사랑이었다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대로 위기에 있는 생명까지도 살리는 영육의 사랑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사랑의 깊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는 바울의 고백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데까지 헌신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은 그대로였고 또 우리가 같은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라면 서로 이런 정도에까지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낮 애씀으로 복음을 전한 사실을 모두가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말로만 유모나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적인 부모로서의 자식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아버지의 자세로 당시에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8절의 고백이 사실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데살로니가의 지체들도 이미 아는 사실이며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거론한 것처럼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애쓴 사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먼저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시는 사실, 즉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임을 증언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9절에 했는데 앞에서도 약간 언급한 바 있지만 바울 자신의 사도됨을 부정하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권리의 당당함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복음에 익숙하지 못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사랑의 의지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말한 바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유럽 사람들의 핍박을 당하면서도 스스로는 자신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복음을 위해 할 수 있는 능력을 영육간에 다 동원했음을 이미 데살로니가의 지체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 애쓴이라는 말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수고라는 것이 단순히 고생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집니다. 코포스 하면 구타, 매질,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요. 비극시에는 애통해서 가슴을 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했는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편에서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도 짐을 지우지 않으려 애썼다고 하는데 이러한 수고는 바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놓고 한 얘기죠. 사도행전 20장 34절에 증거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비슷한 표현을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의 내용에서도 이해하게 됩니다.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소용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돈벌이를 하였는데 그 일은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시간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음을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수고와 애씀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오로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즉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구원하여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복음을 받아 생명에 들어와 있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은 그들 자신들이 증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증인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0절에 그랬죠. 바울 일행이 그만큼 수고하고 애쓴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이고 그 애씀과 수고의 결과로 얻어진 데살로니가의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적 자세입니다. 다행히도 복음을 순종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한 바울 일행의 삶과 자세를 알고 본받은 데까지 이른 것에 감사의 화개를 우리는 1장 6절에서 본 바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미 상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 향하여 한 것처럼 옳고 흠없는 믿음의 본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빛이 되겠지만 역시 믿는 자들에게도 본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했는데 참으로 복음을 제대로 순종하는 삶이 된다면 당시에 옳지 못한 의도로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이나 유럽인들과는 구별된 그런 이유에서 오히려 저들의 잘못됨이 더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박해하려고 하는 그들이 바울 일행에게 흠을 찾을 수 없는 데서 자신들과는 다른 자세를 보면서 박해를 더 했고 분노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옳고 바른 것을 순종하고 따르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맹목적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것은 역시 죄로 인한 어둠의 역할 때문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념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한번 길들여진 생각이 절대적이고 자신과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올바른 정보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매도해 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절대로는 생각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사슬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하는 사람들까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아닌 사람이 만든 교리에까지도 맹목적인 것들을 보는데 참으로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욕심을 갖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라고 기도함을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편견된 식견이 아니라 그런 좋은 눈과 판단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비록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박해자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왔던 데살로니가의 믿는 자들이 증인이고 영원에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증거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보이는 면에서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증인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증인되심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까지 자랐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고 한다고 바울은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앞에서 젖먹이를 양육하는 유모의 자신을 비유했다면 너희도 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11절 상반절에 여기서는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가르치는 아버지로 다시 자신을 비유합니다. 이것 역시 자신을 알아달라거나 위해달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이유에서임을 증거합니다. 세계적으로 자신의 나라와 조상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 사는 민족은 아무래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정체성은 그들의 부모의 교육에 비롯됨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죠. 이런 이유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나라에 전쟁이나 위기가 닥치면 도망가기 바쁜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들이 세계 어느 곳에 살든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에 모여들어서 그 난관을 해결하는 데 자신이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헌신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인으로 봉사를 하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구약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이들의 삶은 바로 부모들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받은 그런 교훈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그들의 존경하는 근국의 지도자인 모세에게서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다윗을 비롯해서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저들 대대로 조상들을 통해서 내려온 일관된 교육 때문이고 심지어는 이런 교육의 효과로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도까지도 부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1절 하반절에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는 독특한 것을 앞에 앉혀두고 바라보면서 교육하는 형태가 아니라 옆에 앉혀두고 타이르고 격려하는 아버지와 같은 책망도 칭찬도 하는 보다 친밀한 모습을 우리가 이 쓰여진 말씀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권면이나 위로가 다 옆에 파라라고 하는 어근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냥 자녀에게 하듯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앞에서 그랬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런데 여기 자기 자녀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표현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계하기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 하반절에서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증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본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 사도의 진심을 알고 결코 미워서 책망하거나 면박을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는 앞에 1장 6절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실 책망은 쉽지 않고 바울의 표현대로 그 책망이 자기 자녀에게 하듯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의 깊은 신뢰관계가 아니면 더욱 어렵습니다.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깊은 신뢰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하는 1장 6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가능하였으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나칠 수 없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경계하노니 라는 11절 하반절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사실 경계하노니 라는 표현보다는 증거하다 라는 법정 용어이지만 여기서는 사실이나 사건들의 확증을 선언하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즉 너희와 우리가 함께 말한 내용의 증인이라는 거지요. 마르티레오, 마르티스 하면 이 증인, 영어로 witness 그런 것인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런 역사는 그것을 이끄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기대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또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떤 경로로 복음을 듣게 되었든지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부르신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말씀이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당연히 죄악된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하시려는 뜻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교회는 사람에게 합당하도록 모여진 집단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받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겁니다. 문제는 과거에 죄에 잡혀 살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 과거의 습관대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점점 세상적이고 사람들에게 맞는 단체로 변해가려는 어둠의 역사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교회의 흐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보아오는 것들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개혁운동이니 또는 환호운동을 부르짖어도 교회는 오히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나 뜻을 거절하고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에서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과 함께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으려 하는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람 좋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이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말씀과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함을 믿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맺습니다. 당연한 권리조차도 다른 지체들이 어려워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서로 생명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하는 교회야말로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적용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사랑하시는 신부된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에게 어려움이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기회를 만들어 수고와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상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 아래 부르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힘겹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계속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다가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